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반군들로부터 알레포를 탈환하는 것은 시리아를 자유화하고 테러 분자들을 터키로 몰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알레포는 큰 도시에서 다른 지역들로 이동하는 발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시리아 정부는 공세적인 압박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며 알레포를 탈환해 테러 분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거나 사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 전투기들의 지원 아래 알레포에 정기적으로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인권단체들은 시리아와 러시아가 알레포 봉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종교 행사인 아슈라를 겨냥한 폭탄 테러 기도를 차단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아 통신은 어제 마흐무드 알라비 이란 정보장관의 말을 인용해 정보부 요원들이 보안군과 협력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테러 기도를 차단하고 종교 행사에서 빚어질 뻔한 비인간적 범죄를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라비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나 통신은 100kg 분량의 폭발물이 압수되고 일부 해외 국적자들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이란 남부 파르스주 경찰 관계자는 합동작전을 통해 해외 테러 분자 11명을 체포하고 첩보 장비와 막대한 양의 폭발물, 차량, 총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2년 전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치복마을 소녀들 가운데 21명이 석방됐습니다. 예미 오신바조 나이지리아 부통령은 어제 아부자에서 이들을 만난 뒤 치복 소녀들의 석방은 국가 전체에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복 소녀 21명의 석방을 이끈 협상은 국제적십자사와 스위스 정부의 중재로 이뤄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관리들은 나머지 억류된 소녀들에 대한 보코하람과의 협상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 2014년 4월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치복마을에서 약 300명의 소녀들을 집단 납치했으며 아직도 219명은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방글라데시에 2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오늘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가운데 중국 정상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것은 30년 만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데일리스타 신문은 지정학적 위치와 많은 인구, 시장 잠재성 등을 지닌 방글라데시는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을 진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마흐무드 알리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중국과 방글라데시가 이번에 25건의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대부분 철도와 도로, 전기, 경제구역, 사업들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캄보디아를 방문했으며 방글라데시 일정을 마친 뒤에는 내일부터 이틀간 열릴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자 인도로 향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 대해 올해 분담금 4억 달러를 보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번 조치가 중국 난징 대학살 관련 문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유네스코 조치에 항의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 결정이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37년 난징 대학살 사건을 놓고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네스코의 관련 문서 등재 결정을 비난했었습니다. 일본은 유네스코 예산의 9.7%를 담당해 미국의 2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최근 한 대통령 후보의 여성과 여성 신체에 대한 발언들은 잔인하고 섬뜩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자국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2270호와 관련해 은행 계좌 동결이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 체제에 동요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런 북한에서의 상황, 그런 그 탈북자의 움직임들.
또 대북 수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버는 외화를 핵개발 자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은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네, 2부 첫 소식입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자국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차원에서 계좌 동결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은행 계좌를 발견해 동결시켰습니다.
Pursuant to this resolution, Belarusian bank has prohibited all outgoing transactions from the account which was individuated.
드미트리 미로치크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자국 은행 한 곳이 해당 계좌의 외부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미로치크 대변인은 문제의 계좌를 보유한 예금주의 국적 등 추가 정보 공개를 거부했지만 유엔에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추가 문의를 할 경우 유엔 회원국으로서 관련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계좌 동결 사실 등을 담은 벨라루스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달 16일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자국 내 한 은행의 예금주 한 명이 2270호의 제재 범주에 포함되는 계좌들을 보유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2270호의 32조에 의거해 이 은행이 계좌들의 외부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동안 이들 계좌들을 통한 외부 거래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2270호는 외교 공관과 인도적 활동을 제외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연관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해외 계좌를 동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 16명과 기관 12개의 계좌 등 자산도 동결 대상입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 현재 58개국 60개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 중 계좌 동결 사실을 밝힌 나라는 벨라루스가 유일합니다. 옛 소련 연방국이었던 벨라루스는 지난 1992년부터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벨라루스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서 이 문제의 계좌를 거래 금지 조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북핵 공조 외교의 성과로 평가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4일 기자설명회에서 벨라루스 정부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자국 내 은행 계좌를 동결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의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과거 구소련 소속 국가 중 하나로 1992년 이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해온 벨라루스 측의 이 같은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는 한국의 북핵 공조 외교의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벨라루스의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제71차 유엔 총회 계기 전개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북핵 공조 외교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VOA는 이보다 하루 앞서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위반한 자국 은행 계좌의 외부 거래를 동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제71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벨라루스 외교 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블라디미르 마케이 벨라루스 외교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철저한 이행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벨라루스 정부가 이번 계좌 동결권을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제재위원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벨라루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시행된 이후 은행 계좌 동결 조치가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엔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연관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해외 계좌 동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는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초강경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까지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일명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가입한 북한이 퇴출당할 경우 북한의 금융기관을 활용한 정상적인 달러화 대외 결제는 불가능해집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향이 중국의 비협조로 효과가 미비한 무역 제재에서 금융 제재로 바뀌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내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 없이도 북한 퇴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퇴출될 경우 다른 국가가 북한과 금융 거래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3국 정부나 기업, 개인 등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스위프트 같은 것들이 만약 실행이 되면 북한과 금융 거래하는 자체가 국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거래를 하려는 기업은 혹은 개인은 소위 말해서 단가를 높일 거 아니에요. 위험수당을.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지금 돈줄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위험수당을 붙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정성윤 박사는 또 이 법안이 실행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체류하는 외화벌이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으로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전산망이 차단돼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도 북한이 일부 무역 결제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를 통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면 상당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 체제에 동요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수혜복구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연이은 북한 비판 발언에 대해 북한의 급변 사태나 대량 탈북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문제점과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 붕괴론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흡수통일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 방안은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박 대통령이 북한 내부의 동요 조짐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발언이라며 대량 탈북 사태가 곧 벌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 체제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북한에서의 상황, 그런 그 탈북자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북한 체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동요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만나 북한 정권이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며 탈북을 권유했고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선 탈북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출 것을 지시해 대량 탈북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홍 장관은 대북 수혜 지원에 대해선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불허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홍 장관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러 상황이 엄중하고 특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수혜 관련 상황은 현재로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섣불리 어떤 상황을 예단하거나 핵포기라는 역사적인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돌아봤을 때 핵개발 의지를 확실히 꺾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6자회담이 진행될 때나 제네바 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해왔고 필요할 땐 대화를 중단시키며 도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핵개발과 함께 평화와 인권이라는 국제적 가치 기준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에도 지난 1991년 남북 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또 동맹관계와 대북 억제 노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 등 군 고위 당국자들이 13일 미 국방부에서 41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회의 뒤 성명에서 미국에선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과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측에선 이순진 합참의장과 정한호 합참전략기획부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덤포드 의장은 미한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 견고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철통 같은 한반도 방어 공약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 이순진 합참의장은 두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공조체계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등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장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와 지역,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 합참은 두 의장이 대북 억지와 추가 도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조치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덤포드 의장과 이순진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워싱턴에 있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함께 참배했습니다.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는 한국 방어를 위한 전략 방향과 작전 지침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978년부터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덤포드 의장은 14일 이순진 의장, 가와노 가스토시 일본의 통합망료장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위협 억제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버는 외화를 핵개발 자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를 인권 문제로 간주해 북한 관리들에게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일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각종 수익을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에 이어 이번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핵 개발과 결부시켰습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significant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노동자 송출이 북한 정부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 3월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5호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원천 봉쇄할 계획인지 아니면 주재국 정부와 협조해 임금 지급 관행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이 수용소 수감자들, 대거 동원된 인력, 그리고 정부에 고용돼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 노동에 투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DPRK's systematic and widespread use of forced labor prison camps through mass mobilizations and through government.
북한의 강제 노동 실태를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개탄스러운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전날 북한이 관광 수익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여행자들에게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지 자문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3년 연속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reviewing options related to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애덤스 대변인은 현재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북한 정권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지 지난 9일로 10년이 됐습니다. BOA는 이를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강행해온 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5차례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주역들로부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했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VOA를 방문해 대담을 가졌는데요. 진행에는 조은정 기자입니다.
먼저 갈루치 대사님,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The situation I think is been getting steadily wor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ir allies.
미국과 동맹의 입장에서 상황은 꾸준히 악화됐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발전됐다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시점을 특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한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눈여겨 보는 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지만 제 생각에 그것은 특별한 질적 변화가 아닙니다.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은 이미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는 이미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대사님은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I don't believe the North Koreans yet have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ith range and accuracy.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사정거리의 정확성이나 재진입 기술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일이 준비가 안 됐고,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5차례 했지만 핵탄두가 충분히 소형화됐는지 또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 추세는 북한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 안에 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님,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Well, I agree with Bob. Experts believe that North Korea already has the capability to mount.
저도 갈루치 전 대사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일본과 괌을 타격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타격할 기술은 앞으로 2, 3, 4년 정도, 몇 년 정도 더 걸려야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장거리 미사일을 탄도궤적으로 시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성 발사 목적으로 아주 큰 엔진을 시험하긴 했지만 실제 미사일 태세로 시험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동맹들을 공격할 수 있고 미국은 동맹 방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동일하게 미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갈루치 대사님,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할까요?
The short answer to that question is I don't think so. I think a new president will want to assess the situation.
짧게 답한다면 아니요입니다. 새 대통령은 먼저 상황을 평가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 같은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선 정책 검토가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새 행정부가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또 기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면, 또 북한과 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하면 추진할 수 있죠. 그런데 북한의 도발 직후에는 미국이 협상에서 성공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행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또 다른 핵무기를 실험하고 또 다른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지상이나 해상에서 한국을 상대로 도발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할 때는 아닌 거죠. 어떤 미국 행정부도 그때는 대화에 안 나섭니다.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 열의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지만 대안들을 모두 검토한 뒤에는 협상이 결국은 신중하고도 현명하며 궁극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인혼 전 특보님, 새 행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I think they need eventually to pursue a dual-track approach.
결국은 양방향 접근 방식을 추진해야 할 겁니다. 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만 한반도의 불안정을 우려해서 그 영향력을 모두 쓸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과 외교를 결합하는 게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양방향 접근법이 효과를 보려면 압박, 즉 제재가 지금보단 더 강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죠. 미국 행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고 동시에 압박을 강화할 것이고 이때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중국의 협력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중국의 협력을 끌어냈죠. 중국은 이란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원했지만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설득을 중국이 받아들인 거죠.
아인혼 전 특보님, 3년 전까지도 국무부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하셨죠. 중국 기업들에 대한 2차 제재가 미흡하다는 미 의회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 need to send a signal to the Chinese that they have to get tougher on North Korea.
저는 북한을 더 압박하라는 신호를 미국이 중국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모든 무역은 중국을 통하는 게 분명합니다. 많은 민감한 거래도 중국을 통하고 있죠. 미국 법무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기소를 언급한 건 중요했고 중국이 이 기업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 중개인들을 단속하고 중국 기업과 은행들이 북한과 민감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중국 당국이 막아야 한다고 미국이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더 많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죠. 우린 명백히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정면으로 경제적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더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고 미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갈루치 대사님,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얻는 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I would associate myself with Bob's comments about China. I think
아인혼 전 특보의 발언에 공감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이건 중국의 뒷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중국이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인원 전 특보가 말한 것처럼 중국은 미국과 일부 이해를 공유합니다. 즉 동북아에서 전쟁을 막자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이해가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이해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 정권의 지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도 우려를 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절벽 밑으로 밀어버릴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수준에서 북한이 협상에 더욱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권고할 수는 있죠. 이건 합리적인 기대입니다. 한편 미국의 시각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의 역할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은 떠오르는 국가가 아니라 이미 떠오른 국가입니다. 미국에는 동일한 수준의 경쟁국이죠. 미국은 역내 지원해야 할 동맹국들이 있고 그들의 안보가 미국에게는 중요합니다. 북핵 문제는 역내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이 문제를 중국에 하청주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 문제에서 미국은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보기에 미국은 중요합니다. 북한은 자국의 안위를 우려합니다. 한국만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있고 미국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정권의 지속에 대한 보장을 미국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우려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하죠. 따라서 미국은 이런 역학을 이용하고 관련 논의에 계속 참여하고 또 역내 안정을 원하는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협상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아이논 특보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가능할까요?
Technically speaking, preemptive strikes occur when you have information that the other side, in this case North Korea.
기술적으로 말하면 상대방 즉 북한 정권이 우리를 곧 공격할 태세라는 정보가 있을 때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국제법상 상대방이 우리를 곧 공격할 태세라면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할 때 선제 공격은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경우 선제 공격은 미국을 공격하려는 북한의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매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정보는 입수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북한은 무엇이든 잘 숨기고 이동식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해상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잠수함에서도 시험 발사를 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제 공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표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어렵습니다.
갈루치 대사님,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선제적으로 막을 능력이 있습니까?
I want to make a distinction about between a preemption of an attack on South Korea.
저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선제적으로 막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려고 할 때 미국이나 동맹이 이를 격추하거나 공격해야 한다는 제안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선제적 방어가 아닙니다. 아인원 전 특보가 정확히 지적했죠. 북한이 또 다른 미사일 시험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발사대나 공중에 있는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 건 선제 방어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나라의 미사일을 공격한 게 돼버리죠. 동맹이나 미국을 공격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만일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을 공격하려 한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미국은 선제 공격을 포함해 모든 일을 다할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는 국제 현안 중에서 북한 문제를 얼마나 중시해야 할까요? 아이논 특보님.
There are many priorities that will be facing a new administration. But I think
새로운 미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 또 동맹국들의 우려를 감안하면 이 문제는 미국의 국가안보 현안 가운데 높은 관심을 둬야 합니다. 모든 행정부는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문제는 실제로 높은 관심을 두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습니까?
You know, it's difficult to rank order them. But I would put this at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아시아 지역 안보 우려 가운데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정하겠습니다.
갈루치 대사님.
It's very hard with what's happening in Syria not to think that there's an urgency to that, which as important as this is.
현재 시리아 상황을 감안하면 순위를 정하기 어렵죠.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문제가 시리아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볼 때 새 행정부의 시리아 문제가 더 임박한 현안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우려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과 핵시설, 핵기술을 테러 분자들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핵테러 공격을 당할 수 있죠. 이런 가정은 북한 문제를 단번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만듭니다. 10년 전 북한이 플루토늄 제조시설을 이전한 적이 있었고 이런 일은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핵테러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가장 최우선 우려 사안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죠.
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 10년을 짚어본 VOA의 기획보도,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한반도 전문가인 미 국무부 차관보 출신 로버트 갈루치와 로버트 아이논 씨와의 대담 보내드렸습니다. 대담은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1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취임 후 처음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문제가 국제적 사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특히 반인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 폭넓은 의지가 결집됐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고조되는 긴장에 국제적 우려가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군사적 긴장에 온통 관심이 쏠리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가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북한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는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특별보고관 등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이 비준한 모든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기술 협력에 대한 대화에 나서고 대북 접근 허용 등 유엔 인권 기구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27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에 분배한 식량 규모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9월 함경북도 수재민을 포함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3만여 명에게 모두 2,728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북한 취약계층 45만 7천여 명에게 379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7배, 또 8월 65만여 명에게 2114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서도 23%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함경북도 수재민들이 집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가축 등 모든 것을 잃었다면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수재민들의 식량 부족이 계속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이를 무색해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 중국이 새로운 국가급의 경제 합작구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국가급 변경 경제 합작구인 허룽 경제 합작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발행되는 연변일보에 따르면 합작군의 도로와 정수장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홍보와 투자 유치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국가급 변경 경제합작구가 들어서는 허룽시는 행정구역상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 속해 있고 함경북도 무산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습니다. 허룽시는 추정 매장량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진 무산 철광에서 나오는 철광석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시 당국은 올해 3월부터 토지 수용을 시작해 지금까지 4.27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룽 변경 경제합작구는 허룽시 남쪽 두만강변에 있는 남핑 지역에 조성되며 지린성과 허룽시 당국은 이곳을 총 10제곱킬로미터 규모로 키울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5년 허룽시에 변경 경제합작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북중 간 국가급 변경 경제합작구는 허룽시 외에 랴오닝성 단둥시와 지린성 훈춘시에도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허룽 경제합작구에서 철강, 기계, 전자, 국제 보세물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을 활성화하고 이를 근거로 주변 지역을 특색 있게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지린성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합작구 주변 교통기반시설 건설을 활발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남핑과 허룽을 잇는 철로가 완성됐고 남핑구역과 무산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도 장기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중국 지린성 외에 단둥이 위치한 랴오닝성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협사업에 적극적입니다. 지난 6월에는 단둥 호시무역구 세관이 시험운영을 시작했고 세관 개설식에는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랴오닝성 관계자들은 단둥 호시무역구를 활성화해 북중 경협관계를 다지고 단둥을 국제적인 무역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 주간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베트남의 정보통신기술 인력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용해 김명길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4일 훅 누이인 탕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정보통신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뛰어난 인력이 풍부하다며 고급 정보통신 인력을 베트남에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훙 차관은 북한이 베트남 사회 각 분야 발전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양국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제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외 노동력 파견을 현대판 노예노동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가을 문을 닫은 암스테르담의 북한 식당 해당화에 대해 벌금 6만 4천 유로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RF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AM5 TV는 북한 식당 해당화가 네덜란드 사회 고용부로부터 6만 4천 유로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고 지난달 30일 전했습니다.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감찰 담당 공보관은 이 방송에 해당화 식당이 노동허가증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했기 때문이라고 벌금 처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화는 지난 2013년 말 암스테르담 인근에 문을 열었지만 불과 7개월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언론은 북한 종업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10만 유로의 배상금 소송을 준비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중남미 국가 칠레에서 최초로 북한 인권단체가 결성됐습니다. 칠레의 에스테파니아 오레아나 타이보 변호사는 10일 RFA 방송에 북한 인권단체 자유로 하나로의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는 변호사 4명과 전문 번역가 3명, 공무원 1명, 현지 한인 등 3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의 유일한 한인 회원인 이현호 부회장은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학술 회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칠레의 정당과 대학교 등을 방문해 북한 인권을 고발하는 행사를 갖고 일반인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심현재였습니다.
네, 북한이 중동의 요르단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 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대회 4강에 진출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C조 1위로 8강전에 오른 북한은 어제 요르단 제2의 도시 이르비드에서 열린 D조 2위 가나와의 준준 결승 경기에서 2-1로 승리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경기에서 전반 33분에 김보미 선수의 선제골로 1-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어 후반 36분에 가나의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정규 경기 시간이 모두 끝나고 주어진 추가 시간에 터진 자은영 선수의 극적인 결승골로 2-1 승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17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베네수엘라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시작돼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대회에 이번까지 5번 연속 출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08년 대회에서는 우승, 2012년 대회에서는 준우승, 2010년 대회에서는 4위 등 그동안 역대 참가국들 가운데 이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또 한국 해경의 강력 단속 방침으로 긴장이 더해지고 있는 이 사회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을 또 납포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 한국 해경 고속정 침몰 사건 전에는 정말 만 척 정도라면 일곱 척 정도에 그쳤던 이 중국 어선 납포율이 있었는데 네. 최근 며칠 사이에 네 척이나 납포돼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공해상으로 벗어나더라도 쫓아가 단속하고 또 해경에 위협을 가한다면 무기도 사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뒤에 변화한데요.
네.
오늘은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량을 줄여서 보고한 예. 중국의 유망어선 두 척을 한국 서해어업관리단이 납포했습니다.
예, 한국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이제 지키지 않고 허위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법 조업이 되는 거군요.
네네. 납부된 그 어선은 일단 조업 허가는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정해진 어획량을 지켜야 하고 그물의 크기도 지켜야 하는데
네.
이걸 지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서해는 꽃게철이 만들어졌고 조기 어장이도 형성되고 있는데요. 기준 이하의 작은 그물망으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서해 바다의 미래를 황폐화시키는 행위로 서해 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번 사태로 한국에서는 이 해경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한국 해경은 중국 어선에 경찰이 아니라 경비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한국 해경을 중국 어선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2년 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이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해경의 책임을 물어서 해양경찰이 단독 조직에서 해체가 되고
네.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바뀌면서 해상의 위상과 단속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해경 고속정 침몰 사태가 벌어지면서 조직화하고 대형화하고 있는 중국 어선의 이 노골적인 공격 그리고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경 조직의 위상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예.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위한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군요.
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정말 너무 많이 빨리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2015년 말 기준으로 520만 가구가 넘었다던 1인 가구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738만 가구로 늘었다는 겁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가구 형태가 1인 가구가 됐었는데요. 전체 가구가 2,121만 4,400여 가구인데 그중에서 27.2%였던 1인 가구 비중, 지난 9개월 정도 사이에 34.8%로 급성장했습니다.
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산업연구원은 그 1인 가구 시장이 2030년에는 약 1,767억 만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제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겁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크기의 상품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작은 크기의 밥솥, 작은 크기의 냉장고, 작은 식탁 등이 작은 크기로 개량된 미니 가일도 요즘 나타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대중식당에도 혼자 찾는 손님들을 위한 1인 식탁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혼자 들어가서 동전을 놓고 쓰는 동전 노래방도 요즘 크게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초소형 아파트도 인기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 공급된 5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가구 5,480여 세대로 지난해보다 한 34%가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류에 밀려서 이 남쪽으로 오게 된 북한 어부를 소재로 한 영화가 국제영화제에 초대됐네요. 영화 제목이 그물이군요.
네, 그 한국의 김기덕 감독의 새 영화 그물이 다음 달 중순 그 일본 도쿄 필맥스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영화 그물은 이미 베니스 국제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 초청 상영된 데 이어서 지금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한국 영화의 오늘 파노라마 부문에 상영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전에도 홍콩, 미국, 브라질 등에서 열리는 영화제 초청된 화제 영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영화 그물이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영화 주인공이 북한의 평범한 어부라고요?
네, 그 바다 위 군사 분계선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남철우라는 이름의 그 어부가 이 영화의 중심 인물입니다.
네.
아내와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고요. 이른 새벽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이 스크류에 그물이 걸려서 이 어느 쪽으로도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예.
조류에 밀려서 남쪽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철우 씨의 배를 발견한 이 임진강변의 한국 군인들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짧은 영상으로 모아놓은 영화 예고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동무, 그게 농담인데 배가 고장이나 소리 남조선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할 거야?
움직이지 마!
지금 여기 올 때까지의 일들 여기다 다 써요.
내래 배가 고장난 소리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데 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빨리 자백. 한 몇 년 살고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면 좋잖아.
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듭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어부가 간첩으로 남한에서 이렇게 몰리는군요.
네. 그 한국 땅에 들어오는 북한 사람이니까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정보 당국 요원들이 아주 바빠집니다.
네.
간첩 여부를 가려야 되는 책임자가 있고요. 또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 안전 요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주인공은 계속 가족에게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이 어부 혹시 가족들이 위험해질까 봐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간첩이 아니라면 뭐 회유라도 해서 한국 땅에 살게 하겠다는 쪽이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주인공 어부. 이 심리적 갈등이 한 2시간 가까이에 영화 속에서 팽팽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한국의 영화 평론가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에 갈라진 이데올로기라는 그물에 옥죄이고 갈등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이런 평가입니다.
나한테 왜 이래?
독재 국가로 돌아가 봐야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간첩이 필요하네.
이제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
내 북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야.
제노동 기동한 내내 그물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나 봅니다. 이제 내내 그 그물에 단단히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이 어부가 남한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간첩 혐의에서 벗어나서 남한에서 살게 될지 아니면 다시 북한으로 가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영화의 결말일 것 같은데 뭐 결말까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신 거죠?
영화를 직접 보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궁금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의 뒷부분에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실제 있었던 상황, 내가 영화를 만들면 이걸 꼭 쓰겠다라고 했던 상황이 이 어부 철우에게 대입돼 있는데요.
네.
영화를 본 관람객들, 지금 현재의 그 남북이 처해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어부를 소재로 한 영화 그물 이야기까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태국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어제 향년 88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 왕좌에 있으면서 이 태국의 사실상 어른 역할을 했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어떤 인물인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